사도 바울이 제수로 로마에 호송되어 가던 도중에 바다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죠. 이 광풍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배를 가볍게 하는, 그것밖에는 달리 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풍랑을 잠재울 수도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또 거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는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들 재주가족 할 것은 배를 가볍게 하자. 그래서 배가 전복되는 것을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에서 짐을 다 버려버리는, 그게 그들의 최선의 그런 방책이었던 것이죠. 그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 풍랑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같이 배에 탄 그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분명히 말씀대로 되어질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그 풍랑도 바울의 그러한 믿음을 흔들지를 결코 못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얘기도 보면은 그 낱낱이 그 사도 바울이 그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걸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그 바울 개인의 그 겪었던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배를 타고 항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가운데 뭐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우리하고는 별발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그 성경에 기록을 내 놓았을까? 단지 이건 바울의 그런 경험일 뿐이지 우리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그런 얘기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는 분명히 들려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행여 이런 내용이 우리한테 혹 바울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가르침일까? 물론 그런 가르침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바울의 이 믿음 봐라, 참 대단치 않느냐, 풍랑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이런 바울의 믿음처럼 가지고 살아가라, 뭐 이러한 가르침이 그될 수도 있겠지만은, 단순히 그런 가르침만으로 보기에는 뭔가 좀 미심쩍은 게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바울 혼자, 개인 혼자 지금 배를 타고 가다가 이런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과 그것도 안 믿는 이방인들 속에서 함께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 형편이 수많은 그 이방인들 속에서 함께 배를 타고 있는 그런 어떤 형편이라 볼 때에는 분명히 뭔가 어떤 다른 의도의 다른 가르침의 그런 내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한 대로 지금 광풍이라는 상황에서는 사도 바울 혼자 덩그러니 지금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7절에 보니까 276명이라는 그 수가 함께 바울과 지금 광풍을 만났다, 그 말이죠. 276명이라고 하면은 적은 수는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바울과 함께 광풍을 겪고 있고, 또 무역선인데 276명이 그 짐과 함께, 수많은 짐과 함께 타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 오니까 먹고 나서 많은 미를 또 갖다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이 배가 또 적은 배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276명 속에 지금 바울이 함께 들어가 가지고 광풍을 만나서 광풍을 겪고 있는 이런 얘기가 어떤 사도 바울 개인의 신앙 얘기로 그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상 속에 들어있는 신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들어있는 신자인데 이렇게 안 믿는 사람 틈바구니 사방 둘러보면은 뭔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틈바구니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데, 그런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을 것인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또 이런 가르침 우리가 좀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예수 잘 믿다가 뭐 복도 받고 편안히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건 뭔가 신자의 존재 의미는 아닐 거라 그 말입니다. 달랑 나 한다 뭐 천국 가버리면 끝나는,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은 할 일 다 해버리는 뭔가 그런 식의 신자의 존재 의미라면은 신자 존재 의미 가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오랜 세월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머물러 있게 하실 것이냐 하시느냐, 뭔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있지, 뭔가를 증거해야 되는 그러한 있지, 뭔가를 나타내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세상에 머물러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속에서 또 함께 어울려 예수를 믿는 신자 형제들 그 틈 속에서 항상 우리는 말로도 행함으로도 우리의 모습 삶의 그런 온 모습을 통해서도 뭔가를 발산시켜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에 머물러 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위치다는 것, 이걸 우리가 망각을 하면은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타내고 증거해야 될 대상은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죠. 가족도 마찬가지고 친척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모든 이가 그 대상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세상에 함께 있지만은 세상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사는 건 딴 것이 있고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딴 것이 있고 내가 가치를 두는 것도 뭔가 다른 것이 있다, 이걸 보여줄 역할이 저와 여러분께 지금 분명히 주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도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증인이 되리라, 뭔가를 나타내야 될 역할로 그 일을 위해서 너희를 내가 남겨놓노라,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올라가신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일을 망각하면 상당히 곤란해져요. 그래서 어떠한 일 속에서든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머리 굴리고 묵상하고 또 생각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나의 이러한 행동들, 나의 이러한 행함들, 나의 이러한 처신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가 증거될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그렇게 드러나지는 그러한 지금 쪽으로 내가 가고 있는 것일까, 항상 이런 쪽으로 나를 점검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사실 말해서 세상 일은 잘 안 돼도 괜찮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뭐 그 말이 우리 마음에는 사실 안 들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적으로 딱 놓고 봤을 때에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관심 두고 우리를 남겨둔 그 목적 자체가 세상 일을 잘 되게 해주겠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 세상 일은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믿음만 모세만큼은 제대로 보여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이 전부다, 세상의 모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틈바구니 속에서 보일 것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다른 게 또 있습니다. 이걸 증거해야 될 그런 역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소망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냐 그 말입니다. 이건 자식을 키우면서도 갈등되는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자식을 향해서도 야야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네가 공부해 출산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전부다, 이걸 분명히 보여줘야 될 그런 위치가 신앙인의 부모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만나게 버린다면은 사실 그건 신앙인의 부모로서의 자격은 이미 상실된 것이 아닌가, 그걸 우리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말하지만은 언제나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항상 머물리를 못하고 자꾸 이 땅의 것 때문에 갈등받고 흔들리고 내 마음이 두중생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내 속에 욕심이 살아있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그 풍랑 얘기가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이 뭐냐? 우리가 선교 이래 말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어떤 선교적인 그러한 책임이 뭔가? 이것을 이 바울의 풍랑 얘기가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풍랑 속에서 그 광풍 속에서 바울이 그 배에 함께 탔던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줬고 어떤 역량을 주고 있느냐? 그걸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 바울의 풍랑을 만났고 배가 지금 어떻게 처신하고 하는 자세히 그렇게 이제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걸 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한편 생각하면은 좀 그 광풍 속에서 어떤 바울의 믿는 하나님이 좀 멋있게 그렇게 좀 증거되려면은 바울이 자 봐라 해놓고는 기도를 쫙 하니 광풍이 싹 사라져버리는 이게 더 멋있지 않겠어요? 솔직히 그게 멋있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야 하나님 대단하네 뭔가 이런 걸 드러내려면은 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광풍이 한순간 사라져버리면은 그게 더 낫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풍이 지금 며칠 계속되고 있습니까? 며칠이에요? 열 나흘 열 나흘 동안에 광풍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걸 우리가 보면서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지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타내는 믿음의 능력하고 우리가 생각한 능력하고 사실 때로는 핀트가 안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라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기도 딱 하니까 광풍이 싹 사라져버리는 그게 오히려 더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멋있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고 그게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열나흘째 바울이 타고 있는데 열나흘째 광풍이 계속 되더라 그 말입니다. 광풍이 사라져버리는 잠잠해지는 순식간에 그런 기적으로 능력으로 드러나지를 않더란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도 좀 달리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아니하느냐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능력 하면 사람들이 그걸 참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능력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능력이라는 걸 좋아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원하고 목표하는 걸 이루는 쪽으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능력이 자꾸 좋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능력을 염두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어떤 믿음의 능력에 어떻게 일을 했느냐 핵심이 들어있는데 그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전에 빌립 강의를 다 했으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이를 제거 비기를 배웠노라. 뒤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13절에 있는 그 구절의 오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그 할 수 있느니라 그 오해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내가 원한 쪽쪽 모든 걸 다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오해를 해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을 자꾸 내 욕심을 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오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는 쪽으로 능력을 이해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나에게 뭔가 있고 없고 이게 관심거리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뭔가 이루고 싶다 이것도 나에게 있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관심 때문에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수중에 뭔가 있다 없다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뭐냐면은 어떤 세상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바울이 가는 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천국을 향해 항상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길이지 않습니까? 그 길을 세상에 뭐가 도와줍니까?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에게 힘되는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영향을 안 받아요. 있다 없다 이게 바울의 마음을 흔들거나 갈등이 생기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빛을 나든 풍부하든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를 못한다 그런 의미의 말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울은 예수 안에서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은 항상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거다. 자신의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그것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지를 아니한다. 내가 이 땅에 돈이 있고 없고 이것으로 마음이 흔들리지를 아니한다. 빛에 처해도 나에겐 예수가 전부고 풍부에 처해도 나에겐 예수가 전부다. 이걸 가지고 능력이다. 그래서 바울은 능력 주신 단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다. 쉽게 말해 세상 것에 영향을 받지를 아니한다. 그런 의미로서 능력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핵심인데 반면에 이제 우리는 신앙의 무엇으로 기초가 되고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뭐에 힘을 얻고 뭐에 위로를 삼고 있고 있는가를 우리가 냉철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났다가 또 맥이 빠졌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는 이러한 그 문제들이 무엇 때문이냐 그걸 들여다보라 그 말입니다. 슬퍼할 때 뭐 때문에 슬퍼하냐 기뻐할 때 뭐 때문에 기뻐하냐. 근데 우리는 참 수시로 어떤 내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다 그러면서도 자꾸 이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이 그쪽으로 빠지는 그냥 그런 걸 많이 발견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애들을 이제 키우면서 제 속에 철칙으로 딱 세워놓은 것은 애들 공부에 민감하지 말자. 항상 이게 제 마음입니다. 공부에 성실해라. 이건 가르치되 성적 올리라. 이건 내가 말하지 말자. 항상 이걸 내 속에 꽉 두고 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오늘 아침에 그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 주부 설교 준비하면서 한참 하다가 밖에 나왔는데 보니까 얘들 자는 방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보니까는 6시인가 됐는데 이 둘째가 일어나서 영어를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눈이 반짝 띄는 게라 이 오락만 하던 내가 이게 웬일이고. 그러니까 전에부터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면 달라질 겁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안 믿었거든요. 지가 달라져봐야 오락부터 하겠지 했는데 그래 야 네가 웬일이고 하니까는 눈이 떠지길이나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 얼마나 기분 좋은지요. 기분 좋고 나서 오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왜 기분이 좋았는가 그걸 생각하니까 참 그게 물론 부모 마음이겠지만은 저러다가 공부 안 하면 또 한번 하는 걸 봤으니 공부 안 하면은 또 공부 또 왜 안 할까 또 기분 나빠질 거 아닌가 그걸 보면서 참 신앙인의 부모로 산다는 게 너무 힘들구나 그걸 제가 참 절감을 했습니다. 자식은 자식이 있는 것으로 그게 감사하고 그게 기뻐야 되겠는데 사실 자식 있다는 것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경험이 많이 있습니까? 자식 있다는 그것만 가지고 어릴 때 자식이 있다는 것만 기분 내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원한대로 안 될 때는 그게 쉽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자식이 되겠어도 또 부부에 되겠어도 친척이 되겠어도 신앙인으로서 뭔가를 주님을 중심해서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낸다는 이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부분이 있더냐 그 말입니다. 뭔가를 나타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쪽에 애씀이 없었다면 우리 뭔가 내 존재성에 대해서 망가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신자로 이 땅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아니했느냐 이러한 점 우리가 생각해 보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증인이 되리라 이걸 우리가 몽땅 성교 쪽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금 해가지고 누굴 도와주면 그게 다 된 걸로 그렇게 여겨버린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는 그 자리에서 진짜 그 증인으로 나를 만들었을 때 그런 일을 내가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심각지를 않더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많이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되 믿음의 귀함과 가치, 그 믿음의 중요함, 그걸 우리가 말하면서도 실제 내가 살아가면 그걸 보이지를 못하는, 그리고 오히려 세상을 선택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되어졌을 때에 그건 결국 우리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다. 그 점을 우리가 깊이 명심할 필요가 있죠. 내 자체의 어떤 선교적인 의미로 살아가지를 못하면서 선교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거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내 삶 자체가 뭔가를 보여주고 전하는 항상 그런 쪽으로 흘려가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예수는 그게 분명히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말하되 자꾸 세상을 선택해버리면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세상을 향한 내 욕심을 포장하고 있는 겉만 품질한 아름다운 포장지에 불과할 뿐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이런 말도 하고 믿음에 대해 이런 말도 하고 신앙에 대해 이런 말도 하고 참 말은 멋있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내 속에 욕심을 포장해버리는 아름다운 포장지에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것.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의 모습, 그쪽에도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바른 말, 옳은 말은 참 잘해주는데 막상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아무런 힘도 답도 얻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나에게 있지 아니했던가. 이건 결국 믿음의 말은 있지만은 믿음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증거할 것, 보여줄 것은 진짜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사도 바울은 풍랑에서 뭘 보여주고 있는가? 이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담대함입니다. 그걸 바울이 보여주고 있어요. 풍랑에서 용기가 있더라, 풍랑을 겁내지 않는다, 이게 아닙니다. 풍랑이라는 위급한 그 상황도 바울의 그 믿음을 흔들지를 못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고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다들 신앙이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하는 말 딱 들어오면 참 저 사람 신앙 괜찮다 이런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평소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신앙의 힘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담대함, 그걸 우리가 배울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사도 오늘 본문은 풍랑을 만난 지 열 나흘째 되는 날이 얘기입니다. 풍랑 속에서 2주일 기간을 지냈습니다. 뭐 평소에 2주일은 금방 가겠죠. 그런데 풍랑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하루하루는 얼마나 긴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2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엄청나게 긴 그런 시간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2주간 계속된 그런 풍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님 그런 풍랑 만나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긴 풍랑 기간이 며칠이었습니까? 한 며칠 되었습니까? 2주간씩이나 계속되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2주간이나 풍랑 계속되었다면 참 지독하고 굉장한 그런 풍랑이었겠다는 그런 들지 않습니까? 더구나 2주간이나 그런 풍랑 속에 들어있으면 이 죽음이란 두려움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근데 풍랑을 만난 후에 사흘째 되던 날에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안심해라는 거죠. 안심해라. 아무도 안 죽는다. 다만 배만 좀 손상될 뿐이다. 이런 말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며칠 지났습니까? 열 하루가 지났습니다. 풍랑을 만나고 열 나흘이니까, 그리고 풍랑 시작해서 사흘째 그런 말을 했으니까 그 말을 한두개 나하고 나서 열 하루가 지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 말하겠습니까?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안 죽는다 이렇게 말했으면은 뭔가 좀 풍랑이 잠잠해질 그런 기미가 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했는데 열 하루가 지나가도 풍랑은 여전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바울의 말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당연히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안 죽는다 카드만은 11일 지나도 풍랑 그대로네, 뭐 하나님도 없겠네, 이런 말이 분명히 들려질 그런 분위기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충분히 그런 조건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바울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안 죽습니다.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근데 풍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주간씩이나 여러분은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자전히 자신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오랫동안도 끔찍도 안 하는데 풍랑 계속되는데 이거 혹시 내가 잘못 말한 건 아닌가,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내부터 의심이 들고 내 하는 말에 내 스스로 자신감이 사라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다 할지라도 계속된 풍랑에서는 그 기대가 점점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허풍이 돼버리고 그렇게 치부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납득이 가죠? 그런 분이 그런 상황에서. 근데 본문을 보면은요, 이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욕했습니까? 조롱했습니까? 네 하나님 살아있는가? 이런 조롱이 나옵니까? 함께 했던 사람들은 바울을 오히려 더 신뢰하는 그런 모습으로 배워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런 일이 있어요. 열 나흘째 되는 날에 밤중쯤 되어가지고 사공들이 이제 좀 육지에 가까워졌구나 이런 감을 좀 잡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몰래 도망치려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습니다. 거루는 그 배에 있는 조그만 구명정, 탈출하기 위해서 있는 조그만 구명정이죠. 근데 그 구명정은 뭐 얼마 되지 않을 거고 또 사람들 많으니까 우리라도 살자. 그래서 이제 도망치려고 배를 내린 거죠. 이걸 난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군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뭘 근거로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뭐 하나님 의심해서 도망친다면은 뭐 같이 죽을 거다 뭐 이런 의심인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바울이 그런 말을 했을 때에 군사들이 구명정에 매여 있는 줄을 끊어버립니다. 그 풍랑 속에서 구명정은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목숨과 같은 그런 도구라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의 말을 듣고 구명정을 끊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다시 잘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린다 이런 말을 하고 열 하루가 지났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군사들한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구원 얻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바울의 말을 의심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열 하루가 지난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의 말이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못 됩니다. 안 죽는다 했는데 계속된 풍랑에서 바울을 오히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더 신뢰해 뿐다 그 말이죠. 또 34절에 보니까 음식을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며 이렇게 풍랑 그치기를 기다린 제가 열 나흘 되도록 음식을 이제 못 먹었던 모양이죠. 음식을 먹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다, 걱정 말라, 걱정 말고 밥 먹고 기분 차리자, 실컷 받아 먹어요. 36절에 보니까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안심했다. 그럼 풍랑 속에서 자기가 살 것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믿고 그랬겠습니까? 바울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안심하고 받아 먹은 거예요. 바울의 말 한마디로 그런 상황이 분명히 아닌데 오히려 바울이 욕을 하고 달려들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본문에는 아무리 봐도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그래서 제가 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짐작하기를 이 바울이 그 2주간 계속된 풍랑 속에서 바울에게 있는 흔들림이 전혀 없는 그런 믿음의 담대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신뢰를 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뭔가 다른 동기를 찾아볼 게 없더라 그 말이죠. 다른 동기를. 하나님이 같이 한 그 사람 믿음을 뭐 줬다 이런 것도 없고 말이죠. 결국은 바울을 통해서 뭔가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의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 계속된 풍랑에서도 하나님만 여전히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믿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바울의 신뢰함 그걸 보고 바울의 말을 믿고 안심하는 그런 상황으로밖에 우리는 추측할 게 없더라 그 말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살게 했다 이런 말씀을 내가 그 순간은 믿는다 할지라도 풍랑이 계속되면은 말씀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상황이 아니고 말씀 자체가 믿음의 근거이고 힘이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상황이 아니었다. 단지 말씀만을 바울은 믿고 의지했을 뿐이다. 그 말씀에다가 주변 상황을 더하지를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에다 자꾸 주변 상황, 형편을 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그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음을 어디서 확인하냐면 풍랑이 잠잠해질까 안 잠잠해질까 여기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죠. 그게 아니더라. 순전히 말씀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는 그런 모습이더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온전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의 담대함 분명히 자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걸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 주변 상황을 바꿔버리거나 내 자신의 일을 도움받기 위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그건 이제 그 믿음의 곁길로 가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 상황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악심하게 되고 불안해하고 염려함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말하면 여전히 세상 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신앙에 힘이 없는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에 힘이 없는 이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이걸 중요 여기지 않는 바로 그런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이걸 의미한다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주변의 상황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는 다가오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살아계시고 천국은 변함이 없다는 것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담대함의 근거라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믿으면 나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믿었는데 뭔가 좀 나아지지 아니할 때에 실망과 의심이 나타나는 것 이게 자꾸 어떤 내 주변에 메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울은 내가 이제 하나님 믿으면 나아질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풍랑을 바라보는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한다 했으면 그 말씀만 믿겠다는 것이죠. 말씀만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 상황에 흔들림이 없는 그것이 담대함으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흔들림이 없는 그런 담대함이 함께 풍랑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준 것으로 제가 짐작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는 것 그 외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죠. 저는 이걸 무섭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참 무서운 사람이다. 믿음에다가 어떤 내 형편을 끌어대지를 아니했던 그 모습이죠. 나냐 예수냐 이런 싸움에 항상 예수님을 선택을 하고 살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소관으로 밀어놓은 것이었죠. 우리가 이러한 길을 갈 때에 믿음의 담대함은 드러나지게 되어진다는 이걸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살피고 배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 말 그대로 믿음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 믿음을 소원하고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믿음이 자꾸 어떤 체험에 그 근거된 신앙이 되면 곤란한데, 이 체험에 근거된 신앙은 평소에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문제가 드러나지게 된다 그 말.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나아지는 게 없을 때 당황해버린다는 얘기죠. 이처럼 우리 같은 주변 상황,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이것이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우리 흔들어버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낙심해버리고 담담히 사라져버리는 그냥 그러한 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주변 상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믿음의 어떤 재미, 기쁨을 얻으려고 시도하지를 마시라는 것이죠.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더라, 재미있다 이런 것으로 나가면은 만약에 안 되어질 때는 실망해버리고 낙심하는 자꾸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하고 오토바이하고 어떤 게 빠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비행기가 빠르죠. 근데 여러분 느끼기에는 비행기와 오토바이 어떤 게 더 빠르게 느껴집니까? 뭐 타봤어야 알지. 저는 둘 다 타봤거든요. 빠르게 느껴지는 것은 장로님 타봤겠다. 뭡니까? 안 타봤습니까? 공군에 있으면서 비행기도 못 타보고 뭐 했습니까? 정년 퇴임하시는데 비행기 한번 타보고 퇴임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비행기는요, 그 시속 800km가 넘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800km 넘는데 오토바이는 제가 그때 빨리 달려봐야 70km입니다. 근데 비행기를 탔을 때는 그 안에서는 빠르다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냥 가만히 떠있는 듯 느껴지는 것이죠. 실제는 비행기 엄청 빠른데 오토바이는요 실제 그 바람이 날 때 몰려오기 때문에 70만 나도 굉장히 겁이 나요. 막 너무 빨라가지고. 근데 비행기는 그리 빨리 가도 겁이 안 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게 느끼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느끼는 게 없다. 여러분 신앙을 그러면서 좀 여러분이 잘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꾸 내 몸에 느껴지는 게 있을 때 이게 참 신앙인 것 같다 이리 여겨버리는 거, 그게 문제야 그 말이죠. 오전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 울타리 안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비행기 안에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쓸데없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막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몸으로 실감치를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큰 착각입니다. 그것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참된 그 모습을 좀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울타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비행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걸 자꾸 내 몸으로 느끼려고 하지를 마시라 그 말입니다. 체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살아갈 뿐이다. 시속 800km 쌩 달려가는 그걸 느끼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기대한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분명히 되어진다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담대함은 여러분께 주어질 거라 그 말입니다. 재림 한다 해서 분명히 되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걸 현상을 느끼려 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나는 말씀만 바랄 뿐이다. 말씀이 된다 했으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심판하신다? 심판할 거라 그 말이죠. 그게 담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담대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말씀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말씀을 하시는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써 여러분 신앙이 담대함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다윗처럼 산다 했는데 풍랑 계속돼도 끄떡하지 아니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담대하지 못하고 항상 흔들리고 연약한 모습을 수시로 보인 저희들 궁기를 여기시고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을 자꾸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산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계속된 풍랑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도바울 담대함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복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의 담대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넉넉히 증거하고 보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